구약성경 874면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첫 주일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구정에 지금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건강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는 잘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이 관리를 잘 못해갖고 감기도 들고 또 각종 병에 걸리곤 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참 죄를 짓곤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이다 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불안 속에서 온 국민 모두가 우울한 가운데 있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이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해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라고 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용기와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고통까지라도 감사의 조건이 되고 또한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감사할 일 중에서도 가장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계장론께서 기도한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찬송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감사할 일 중에서도 제일 감사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처럼 가장 감사하고 가장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약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욥기 11장 7절로 9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아마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는 음부, 스월로 되었을 겁니다. 아, 이 스월은 히브리말 그대로 음을 사용해서 스월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옛날 쓰던 성경은 음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음부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영혼은 또 어디로 갑니까? 죽은 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죽은 성도의 영혼은 죽으면은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이 음부, 수월에 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 말씀은 말하자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데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은 유한한 인간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가?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섭리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설명하면 좀 더 여러 가지 설명이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과 관계를 끊으신 것이 아니고 계속 돌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또 피조물들이 잘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이 온 다음에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잘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물마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십니다.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행위를 우리는 섭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섭리 교리를 연구해 보면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이젠 난 이만큼 수고했으니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계속 보호하신 겁니다. 돌봐주십니다. 이 섭리주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구속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관련해서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또 그다음에 무슨 주 하나님이죠? 구속주 하나님, 또 그다음에는 심판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모든 사물마다 속성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물. 이 물인데 이 물의 속성은 무엇인가? 습한 것입니다. 또 불의 속성은 무엇인가? 뜨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물마다 속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속성이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대략 12가지 속성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에게는 12가지 속성이 있다 그럽니다. 설명을 해 드린다면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신다. 자존성. 또 불변하시다. 또 무한하시다. 또 유한하시다. 또 영이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존재라는 말씀이죠. 존재존능. 또 그리고 지혜로우시다.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사랑이시다. 거룩하시다. 진실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속성들 다 설명할 수 없고 하나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영이신 하나님. 세 가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16절을 보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과거에 아무 사람도 볼 수 없었고 앞으로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들을 제가 많이 기록해갖고 나왔는데 시간이 바쁘니까 갈 길이 바쁘니까 저만 그저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야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이제 좀 더 심한 구절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 만일 보았으면 죽는다 하는 말씀. 참 잔인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 만일 보았다면 죽는다. 얼마나 또 잔인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볼 수도 없고 본 자는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장로 70인, 74인이 이런 네 명이나 보았다고 그랬으니 그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느냐. 보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다 했는데 이 구절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을 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을 보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또 여기에도 이제 볼 것이라 또 그런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 가서는 천당에 가서는 일대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런가요? 이제 장차 여러분 다 이제 천당에 가시는데 언제 가시는지 모르지만 다 이 세상 살다가 한 번은 이제 죽게 되는데 가면 천당에 가게 되죠. 가면 지금 여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기대가 많이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게 되니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근데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실체를 본다는 말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내세에 가서도 여전히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로서 내세에 가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한 말씀이죠.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어서는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본다는 것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내세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을 볼 뿐이지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실망하셨나요? 내세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볼 수 없다고 하시니 실망하셨나요? 근단 감기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기침이 계속 나고 가래가 나고 다행히 지금까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침이 한 번도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볼 것은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둘째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시고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어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 등이 당치 못하느니라.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살아계시니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물질의 세계를 관리하십니다. 동물의 세계를 돌보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도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한편 하나님은 악한 자를 찾아내서 보라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토마스 알타이저라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알타이저는 사신신학,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라 하는 이 사신신학을 제창을 했습니다. 옛날에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었다고 하는 신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됐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죽은 몸에 매달리지 말고 오늘 사는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신학을 수립해야 된다. 한동안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못 가서 이 사신신학은 그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이 사신신학은 사탄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알타이저는 하나님은 죽은 지 이미 오래다 그렇게 발악을 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영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더불어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 속에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시험과 고난에 처한 인간에게 보호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승리의 기쁨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36편 2절에서 136편 2절에서 모든 신에게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신에게 뛰어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신에게 뛰어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서 1장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참 이 말씀을 하시면서 탄식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던지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도 섬겼어요. 에피메니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테네 시장인데 아테네 시를 질병에서 구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많은 신들을 더 모시게 됐는데 혹시 모시지 못한 신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것이 두려워서 양들을 아테네시에 풀어서 양들이 가서 앉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놀랐어요. 종교성이 많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우상과 헛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미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집사들도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말들이 가끔 들립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가 없어요. 결혼도 그 날짜가 맞아야 됩니다.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이사도 이사 가는 것도 날짜가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신에 사로잡혀서 자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까지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까지 누구 이 중가운데쯤에서 음성이 좀 크신 분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시편 115편 4절로 9절까지 음성이 크신 분이 없습니까? 그 제가 읽을까요?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우상이라는 건 사람이 은과 금으로 만든 수공품이라 그러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입은 있는데 말하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라고 시인은 읊었습니다. 이것이 참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모든 신에게 뛰어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린 다시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불을 찌우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나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길이시는 양이시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요한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죠. 그 성실하심이 대대미지라. 우리 3절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신데 우리 사람들도 뭐 9가지 하면 여러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여러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신데 그 뜻은 불변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불변성. 이 불변성은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 존재 자체도 불변하시지만 백성과의 언약 관계, 백성과의 약속 관계에서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심이 되죠. 자꾸 변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이 불변하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근데 또 더 설명하는데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창조주시오. 창조주시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참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모시고 이 한 해를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게 사시고 복을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신에게 뛰어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 한 해를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